오늘 신학시대 교회사 12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 미국의 헌법이 있고 그 헌법 이후에 수정조항이 필요하다 해서 수정조항들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그 1조가 국가는 국가교회,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강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책이 좀 두껍죠. 벌써 보기에 이 책이 한 600페이지 되는데 성경적 시각으로 천천히 다시 보는 신약교회 역사 이렇게 돼 있고 침례교회와 신앙의 자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Baptist Church and Religious Liberty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 해방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기까지 도달해야 예수님의 신학교회가 되는 거예요. 루터니, 칼빈이, 쯔빙글리처럼 국가교회를 시행하면서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직 신약교회에 미치지 못하는 거다, 구약교회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은 이게 또 한 76쪽 이제 되는 책인데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로마서, 구원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 해서 우리가 이제 전도용으로 큰 글자 성경에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 다음에 구원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한 권의 책자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은 여기 유튜브 이 밑에 가면 더보기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보기 링크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책들 무료로 PDF를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링크가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누구든지 받으시면 되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책들을 무료로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미디어 사역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그 일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이런 책을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영국에서 핍박을 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해서 고생하던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청교도인데 그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지금의 보스턴이 있는, 그때는 그 지역을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1630년경에 매사추세츠 주 그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거기 이주했는데 그 땅에 가서는 다른 종교는 절대 안 돼, 오직 청교도들이 만든 회중교회만 해야 돼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갔다가 오히려 신앙의 자유를 박해하고 억압하는 그런 청교도 신정정치 국가를 세운 것, 참 아이러니인데 그런 일이 미국 신대륙당에서 일어났다. 이럴 때 라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역시 이제 이 성공의 목사고 청교도 이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분이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고 정교분리를 외쳤어요. 이렇게 외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예,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건 다 상상이고 공상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역사가 전혀 다른 길로 이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638년에 프라비던스라고 하는 로드 아일랜드 주에 양심의 자유를 지킨 그런 그 주에 최초의 침례교회가 미국에 이제 세워지고, 그러고서는 침례교가 계속해서 이제 부흥해 나가다가 결국 어디에서 꽃을 피우냐, 버지니아주에서 꽃을 피웁니다. 버지니아. 근데 그 버지니아는 어떤 주냐, 정교 분리가 아니라 정교 결합이 이루어진 데인데 저 위에 있는 청교도들보다 더 지독하게 국가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국가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거는 성공회. 영국 성공회가 국가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국 성공회 그 국가교회 그 본진에서 침례교인들이 자유를 쟁취하게 됩니다. 이때 침례교인들과 함께 같이 자유를 쟁취한 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제임스 메디슨은 4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미국을 다스리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이 사람들이 이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 이렇게 기술하도록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들이 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같은 침례교인들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8세기 중반에 미국 대륙 지도를 일단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최초의 그 13개 이제 식민지가 나오는데 저 위에 노란색으로 돼 있는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그냥 뉴 잉글랜드 지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저 지역 매사추세츠, 커네티컷, 뉴햄프셔 이런 지역은 청교도가 국가교회인 거예요. 청교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 녹색으로 돼 있는 저 중간에 있는 저 주가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 그 옆에 메릴랜드주가 있어요. 그래서 버지니아주 밑으로 해서 밑에까지 가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다음 밑에 조지아주까지 요 밑에 남부 지역의 주들이 있어요. 이 주들도 국가교회라는데 이 주들의 국가교회는 영국 성공회예요. 성공회. 그리고 저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중간에 있는 중부 그런 그 주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뉴욕이라든지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국가교회를 하긴 하는데 저 위나 저 밑처럼 아주 강력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정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 뉴 잉글랜드, 거기에 제가 조그맣게 네모나게 박스를 쳤는데 여기가 로드 아일랜드예요.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로저 윌리엄스가 세운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양심의 자유가 선포돼서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갖든지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식민지로 세워진 데가 로드 아일랜드고, 거기서 이제 최초의 침례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이제 밑으로 쭉쭉쭉쭉 이제 확산이 돼서 결국 미국의 독립전쟁 그 이후에 헌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헌법을 수정하는 그런 모든 일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 토픽이 버지니아 주거든요. 그래서 저 녹색으로 돼 있는 저 버지니아 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 당시 18세기 중반에 가장 강력한 최초 식민지가 13개 주가 있었어요. 그 13개 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가 어디냐? 버지니아 주입니다. 버지니아주. 그래서 그 버지니아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으로 돼 있는 저 버지니아주 안에 동그랗게 하나 점이 찍혀 있어요. 저기 이름이 제임스타운이에요. 제임스타운. 그래서 영국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식민지 여기가 이제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는 제임스 1세 바로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살았잖아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녀 여왕이었고, 그 다음에 영국이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미국의 어떤 면에서 처녀 땅을 처음 지배하게 된 데가 저 땅이기 때문에 그 여왕이 이와 같은 걸 기리기 위해서 처녀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지니아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그 버지니아 저 땅에 1607년에 영구적인 식민지가 이제 개발이 돼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제임스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아주 성공적인 이와 같은 그 식민지가 저 버지니아 땅에 이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를 지나가면서 저 13개 주 중에 가장 강력하고 돈이 많고 그다음에 번성하는 그런 주 하나를 들라 그러면 버지니아 주예요. 버지니아 담배 농장, 그다음에 노예 노동, 이런 것들. 그래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저 버지니아주는 노예를 소유해야 된다 이런 걸 찬성하는 그런 쪽에 섰던 그런 주예요. 노예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서 버지니아는 귀족 사회를 이루었어요. 소수의 그 부유한 가문들이 거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정치를 장악하고 문화를 주도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2대 대통령이 아담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3대가 토마스 제퍼슨, 4대가 제임스 메디슨, 5대가 제임스 먼로 이렇게 돼 있는데 5명이잖아요. 5명 가운데 4명이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2대 아담스만 매사추세츠 출신이고 이 5명 가운데 4명이 버지니아 출신인데 4명의 대통령이 다 8년씩 했습니다. 8년씩.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뭔가 기초를 쌓을 때 그 기간에 한 40년 되는 그런 그 기간에 32년 동안을 버지니아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을 다스려서 그래서 버지니아는 미국 대통령의 산실이다. 미국 대통령을 그렇게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다 주장한 게 뭐예요? 자유거든요. 자유. 그 자유를 누가 가져다 줬냐, 아니면 그 자유의 정신을 누가 이루도록 만들어줬냐, 이게 침례교인들이 한 일이다. 이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지니아주는 굉장히 잘 사는 주고 귀족사회가 이제 중심이 된 이런 이제 사회인데, 그럼 이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간. 그 근간이 뭐냐, 영국 성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사회 질서의 일부예요. 정치체제의 연장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는 계급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는 국교를 채택하기로 해서 1619년부터 법으로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첫째, 뭐라고 정했냐, 모든 주민은 자동으로 성공의 교구에 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가서 살려고 하면 그냥 모든 버지니아 주민은 100% 성공의 국민이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지역 교회가 하나 있거든, 성공의 교회. 거기 교구에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고 그냥 자동으로 그 교구에 속하는 이런 그 시스템을 가졌고, 그 다음에 교회세를 강제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성공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내가 성공회 신자든지 아니든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저 목사가 내가 존경하는 목사든 아니든 저 교회 설교가 좋든 안 좋든 하여튼 그 내가 속해 있는 그 교구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공회 목사 신부가 있는데 그 누가 정하냐? 회중이 정하는 게 아니라 교구위원회가 정하는데 교구위원회는 지역의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목사, 신부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냐? 성공의 예배 참석은 법적인 의무예요.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국가교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나는 성공회 하기 싫습니다. 뭐 침례교나 뭐 장로교나 아니면 어떤 다른 분리주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허가장을 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허가장을 내주는데 허가장 얻기가 엄청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공회가 아닌 집단이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거 불법 집회로 간주될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허가장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거의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국가교회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공직에 나가서 내가 판사가 된다든지 검사가 된다든지 학교 교사가 된다든지 하여튼 공직사회에 나가려면 반드시 성공의 신자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의 신자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런 법규들을 국가교회가 이제 되면서 법으로 버지니아주에서는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는 단순히 하나의 교파나 교회가 아니고 버지니아주 전체 사회를 아우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버지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있고 저 밑에 조지아주, 여긴 그냥 몽땅이다. 아,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회가 국교가 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18세기 중간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미국 사회 전체를 이렇게 영적으로 깨뜨리는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1733년에서 1740년대 이르기까지 한 10년 동안 이 운동이 발생해서 유명한 사람이 조지 위필드, 그 다음에 청교도들 가운데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길버트 테넌트 이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는 그와 같은 운동이 1730년대에서 1740년대까지 열려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이런 그 순회하는 그런 그 목회자죠. 야외에서 저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고선 오후에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이렇게 천막 집회를 한 거예요. 숲이 우거진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 하나 들고 그 조지 위필드 같으면 매튜 헨리의 주석을 수십 차례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서 성경을 펴고 그냥 우렁차게 천둥 같은 그런 목소리로 저기 모여있는 저 캠프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버지니아 주고 뭐 어디에 가서 국가교회니까 그냥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반드시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벌금을 내니까 또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유아세례 받아갖고 그 국가의 일원이 되고 하는 이런 체제여서 그냥 그 주에 사는 사람은 다 몽땅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연히. 근데 뭐가 생겼냐? 본어게인 하는 게 생긴 게 본어게인. 회심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이거를 묻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태어나면 그냥 국가교회 교인으로 그러고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 사람 모두가 다 교인이고 모두가 다 교회 다닌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영적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 회심했어, 본어게인했어, 언제 당신 그렇게 해서 이런 거를 묻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언제 다시 태어났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묻는 일이 저 버지니아주 이런 데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메시지가 기존 교회에 대한 큰 도전이죠. 말씀드린 대로 국가교회 체제에서는 사람이 그냥 그 국가교회 체제에 태어나면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걸 묻고 그러니까 이 국가교회가 유지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1740년대에 이와 같은 그 대각성 운동이 버지니아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처음엔 누가 가지고 왔냐? 장로교 목사들이, 특별히 세미엘 데이비스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에 가져왔어요. 근데 10년, 20년 지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오기 시작했냐? 침례교인들이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에는 원래 침례교가 없었어요. 저 위에 로드 아일랜드하고 거긴데 몇 군데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밑으로 쭉 영적 대각성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버지니아 주에 처음으로 1750년경에 침례교회가 생기고 침례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10년 지나서는 이 침례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버지니아 주에. 자, 그러면 침례교회가 버지니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침례교 메시지가 아주 직접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메시지였다. 성공에 가면 천주교랑 비슷한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문 낭독하고 뭐 이런 데서 그냥 신부, 참 이거 성공에는 신부라고 그래야 맞아요. 프리스트거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낭독을 하고 하는데 뭐 의식이 있고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촛불 켜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람이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뭘 설교를 해도 그거 들을까 말까 한데 똑같은 얘기 로봇처럼 이렇게 매주 가면 그거 하고 앉아 있으니까 예배 가는 게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거 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메시지를 들으니까 당신 오늘 본어게인 했냐 그러고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그러고 구원 받으셨냐 그러고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다 했는데 그러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생생하게 그 메시지가 나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 침례교회 메시지가. 두 번째는 침례교회는 신자 침례를 했어요. 믿는 사람만 침례를 받는다. 성공에는 물을 뿌리고 그리고는 시민권 받고 그 다음에 이 국가교회 멤버가 되고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러고 밍밍하잖아요 여러분. 애 나왔는데 애한테 물 한 방울 뿌리고 그리고 뭐 구원받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침례교인들이 와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고백을 하면 강으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죽었다가 근데 묻혔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이게 침례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정말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건 진짜 같고 물 뿌려서 이거 교회 와서 애기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이거 뭐 형식에 따른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인들이 침례를 받을 때 구경꾼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강이나 개울에서 이제 침례를 준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저 침례가 뭐지? 왜 저 사람 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수백 명이 강변에 모여서 침례를 이제 받고 주고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침례교는 평등을 강조했어요. 근데 성공회는 계급주의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부유한 농장주들도 같은 교회에 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도 같은 교회 가면 부자들은 맨 앞에 좋은 자리에 앉고 가난한 사람은 저 뒤에 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많이 헌금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 와서 들으라 그러고 돈 못 내고 있는 사람 저 뒤에 가서 이렇게 앉으라고 그러고 해서 차별을 했는데 여기 침례교회 가서 봤더니 농장주나 소장농이 그냥 나란히 앉아있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가 다 같이 앉아있는 거 심지어 노예들도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또 침례교 목사들도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회에서는 뭐 어디 신학교를 다녀 뭐 했냐 해서 이런 걸 따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설교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럼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다 해서 이와 같은 이런 교회를 형성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설교자가 돼서 성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떼들 잘 인도하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보니까 난 이왕이면 저런 교회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실현을 했어요. 성공회는 일반 성도는 가서 예배만 드리는 거지 교회 행정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와 교구위원회 이거는 다 부자들만 이런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냥 평범한 교인들은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법을 따라야만 되는 거죠. 근데 침례교인이 돼보니까 모든 회원이 교회 업무에 참여하는 거예요. 목사를 선택하는 것도 교인들이 하고 새 회원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도 교인들이 하고 그렇죠. 번징을 시행할 때도 다 교인들이 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정책을 펴서 뭐 선교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성도들이 다 손들어서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침례교회는 교회를 창립하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들끼리 헌법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법에 따라서 이렇게 목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자치 또 지금식으로 하면 민주주의적인 이와 같은 그 교회 형태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이 회중에게 있는 거고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회중 투표가 이루어지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고 한국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 교단 헌법이 있죠. 총회 규정이 존재하죠.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 한 수를 주잖아요. 침례교회는 개교회가 주는 거예요. 남침례교회라고 해서 그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단이 아닙니다. 정말 교단이라고 하면 교단에서 목회자 안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교단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안수를 줘야 그게 교단이에요. 근데 미국의 침례교회는 교단에서 그런 일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선임하는 건 다 누구가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침례교회가 들어간 데는 민주주의를 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처음에 다섯 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네 명의 대통령이 다 8년씩 했고 매사추세츠 2대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4년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정신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회가 들어가면 회중정치를 해야 되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생긴 겁니다. 담임 목사 청빙, 안수 방식, 재정 보고 형식, 뭐 이런 권징 절차, 모든 것도 교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해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는 완전한 자치교회 모델이고 한국교회나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교단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교단 중심에 교단의 저 위에 뭐 교단장이 앉아갖고 명령 내리면 모두에게 하달이 되는 교황식 그런 교회. 이게 꼭 교단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도 뭐 무슨 누리교회 뭐 이런 데 하면 저 위에 꼭대기 하나가 있고 지방마다 다 누리교회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 꼭대기가 다 밑에 사람들 다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돼 있는 거. 이게 교황식 교회거든요. 성경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황식 교회.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다 자치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목회자 선정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회중 교회를 실천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침례교회가 왜 또 발전했냐? 예배를 드릴 때 상당히 열정적이고 정말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성공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할렐루야를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똑같은 책 갖고 뭐 이렇게 뭐랄까 연불하듯이 이렇게 외우니까 여러분 천주교 가면 그 신부가 뭐 할 때 보세요. 연불하는 거 거의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뭐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침례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열정적으로 목사가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침례교회가 버지니아에서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면서 한 20년 지나니까 수십 개 교회가 생기고 수천 명의 회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니까 누가 공포 속에 떨게 됐냐, 버지니아 지배층이. 아,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회 하고, 귀족교회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갖고, 자유를 외치고, 평등을 외치고, 아, 이렇게 뭐, 회중교회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공회 성직자들이 특별히 침례교인들 향해서, 이 광신자들, 열광주의자들, 무지한자들, 뭐 신학교도 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롱하고 또 뭐 예배드리는데 왜 갑자기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게 왜 나오냐는 말이죠. 그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건 광신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일반 성도가 어떻게 설교를 해 신학교를 다녀야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멸하고 침례를 또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물방울 뿌리면 되지 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 이렇게 해서 경멸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침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영국 국교회가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특별히 뭘 주장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걸 주장한 거예요. 침례교인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성공에는 귀족 중심의 이런 계급 사회였는데 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노예까지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법의 이름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법을 시행했다고요? 허가법을 시행한 거야. 허가를 받아야만 예배드릴 수 있다. 허가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침례교인들도 허가를 받으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허가 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롭고 설령 허가를 받더라도 제한이 마련이 따른 거예요. 이 장소에서만 예배 드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예배 드려야 되고 해서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많은 침례교인들이 허가 제도 자체를 부인했어요. 거부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권리인데 아 예배 드리는 걸 왜 국가 아니면 국가교회가 해라 말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아 이렇게 침례교인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서 1768년부터 1776년까지 8년 동안 30명 이상의 침례교 목사들이 버지니아주 감옥에 투옥이 된 거예요. 왜 투옥이 됐냐? 이유는 단 하나, 종교 허가법, 허가법을 어기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왜 설교를 했냐. 여러분, 영국에서 존 버넌이 베드포드인가에서 11년인가 12년 동안 감옥 생활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허가받지 않고 설교했다.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그대로 지금 버지니아주, 여기도 국가교회인데 성공회 하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그 법을 만들어갖고 침례교 목사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에게 다시 설교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그러면 놓아주겠다. 대부분이 다 거부했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감옥의 창문을 통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람들이 야, 이런 광경은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아, 박해를 받아서 지금 옥에 갇혔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십니다, 본어게 해야 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고 막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감옥에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는가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하는지. 성공회에 가봐야 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데 아, 이 사람이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혀갖고 감옥 창사를 통해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의 설교 제목이 뭐고 무슨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게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저 사람들이 저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건 저게 진리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서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침례교가 부흥하는 그런 일이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아, 근데 목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설교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 침례교인들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이런 정책을 이제 사용을 한 겁니다. 야외에서 침례를 하고 그럴 때 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강이나 개울에서 침례받을 때 많은 군중들이 모이고 하면 거기서 아주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사용해서 거기 침례를 받는 사람, 침례를 주는 사람 모두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또 심지어 침례 의식을 방해하려고 이 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 또 강물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위협하고 침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 막 강제적으로 물에서 끄집어내기도 하고 이러한 무례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침례교인들 중에 여자들이 이제 또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걸어갈 때 침례교 여인들이 걸어가면 광신자라 그러고 위선자라 그러고 이단이라 그러고, 이거 다 누가 그랬냐? 성공의 성직자들하고 종교인들, 성공의 종교인들, 자기들의 앞날을 이들이 막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사들하고 예수님한테 했던 것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이 침례교인들에게 이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침례교인들이 공포심을 가지고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또 다른 사람들 침례교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너도 침례교인 되면 이런 그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할 거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구나, 저런 핍박과 고난과 조롱과 경멸을 당하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들은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게 진실이고 성공해서 그냥 뭐 암송하듯이 그냥 뭐 기도문 읽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건 진실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사람들이 더 피부로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드디어 누가 등장하느냐?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 여기 맨 위에 가서 보면 제목이 Master Mind of Religious Freedom, 종교 자유의 대가다. 이런 사람이 이제 제임스 메디슨인데, 그래서 침례교 목사들이 옥에 갇혀갖고 거기서 막 설교를 하고 침례교인들이 경멸을 당하고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제임스 매디슨이에요. 그래서 버지니아 유명한 가문 출신이고 지금의 프린스턴 대학, 그때는 뉴저지 칼리지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육받은 아주 뛰어난 그런 그 청년이 등장했어요. 그때 나이가 17살인데 자기가 살던 그 카운티에 있는 여기에 이제 사는 가운데 여러 명의 침례교 목사들이 옥에 갇히고 옥에 갇혀있는 목사들이 창사를 통해서 설교하는 걸 이 17살에 제임스 매디슨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뉴저지 칼리지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계몽주의 사상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이와 같은 그 폭력을 개인에게 행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아니 내가 사는 이 고향에서 목사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걸 보니까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이름이 브래드피드에게 1774년 1월에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 내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서는 지옥 같은 원칭이 여전히 만연해 있네. 대여섯 명의 정직한 침례교 목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 그들의 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설교한 것뿐이 없어. 이러한 악마적이고 잔인한 광경을 내가 보니 내 영혼에 분노와 치욕이 가득 차버렸지. 자유와 권리에 관해 그토록 목사들이 뭐 떠들고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로 옆에는 우리 이웃의 양심을 바로 종교인들이 지금 짓밟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속에서 피가 끓어오른다 이렇게 해갖고 자기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매디슨의 머릿속에는 이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 이거를 국민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진정한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세상에 모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 중에 가장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그 자유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종교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는 헛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신성한 권리입니다. 양심은 정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양심은 창조자께서 각 개인에게 직접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가 있다는 걸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진 않았고 창조자가 각 개인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모든 자유를 억압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침례교인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오게 됐어요. 1775년부터 1783년까지 8년 동안 저 13개 주가 어디하고 전쟁을 해요? 영국하고 독립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영국하고 이제 독립전쟁을 해서 이 나라를 이제 영국의 손에서 빼앗아야 되겠다 했는데 버지니아주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또 다 애국자인 거예요. 어느 편에 섰냐? 13개 주 편에 서서 우리 독립해야 된다. 독립.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여기 있는 저 그림 메윈의 이제 글자처럼 The First Great Awakening, 1차 대각성, Promoting America's Revolution.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서 영국이 지금 미국을 여기 미국 식민지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어서 속박으로 가두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이다. 이거를 영적인 대각성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도 국가로서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침례교인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들 편에 서서 영국하고 적극적으로 싸우는 그런 일을 침례교인들이 하니까 버지니아 정부가 침례교인들 탄압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아, 지금 한두 명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더 우리 편을 만들어서 영국하고 싸워서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야 되는데 아, 지금 침례교인들이 힘이 필요하잖아요. 몇천 명이라도 몇만 명이라도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렇게 돼서 침례교인들이 애국자들 편에 서고 이렇게 해서 애국전쟁, 독립전쟁을 이제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침례교인들에게 많은 기회가 오면서 더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독립전쟁이 끝나니까 침례 교인들이 일시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영구한 자유를 우리가 획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1776년에 버지니아주가 새로운 헌법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을 이제 선언했으니까 식민지 체제를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부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버지니아 주가 정부를, 주마다 이제 정부를 세우려고 하니까, 그땐 침례교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우리가 이 버지니아 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쓰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청원서에 이런 걸 담은 거예요. 국교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국교 제도 왜 성공에만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 주에서 그렇게 강요하느냐, 그거 빨리 폐지해라. 그 다음에 교회세 내라는 거, 그거 다 성공에 먹여 살리는 건데 왜 교회세를 강제적으로 거두냐, 이거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모든 교파에 평등한 권리를 줘야지 왜 성공에만, 국가가 거기다가 있는 그 직업인들에게 다 봉급 주고 하는 일 왜 그렇게 하느냐, 모든 교회를 평등하게 대해라. 그 다음에 양심의 자유, 그래서 각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양심의 자유, 이거를 반드시 허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종교적 이유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아, 주일에 나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교회에. 우리 침례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나 지옥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양심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1대1 회개보고 하는 거지, 너, 나 지옥에 가겠습니다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법원에 가서 벌금형을 때려갖고 주일에 꼭 예배드리러 가게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은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버지니아 정부가 참 곤란하게 생긴 거잖아요. 여태까지 국가교회를 하고 성공하면 제일 좋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귀족 계급을 형성해서 교회를 유지해 왔는데, 아, 독립전쟁을 통해서 침례교인들이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아, 이렇게 해서 지금 자유를 달라고 하니까 이게 좀 곤란한 이러한 때 누가 등장을 했냐, 유명한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으로 8년 동안 미국을 다스린 제퍼슨이 등장한 거예요. 그 제퍼슨이 이미 1776년 독립선언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그 독립선언서 초안에 뭐라 기록이 돼 있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자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거를 독립선언서 초안문에 집어넣은 사람이 제퍼슨인데, 이 제퍼슨이 어디, 버지니아 출신이란 말이에요. 계몽주의 사상가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침례교인들하고 똑같이 동일한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 나와 침례교인들은 많은 신학적 문제에서 의견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고, 그러나 양심의 자유라는 위대한 원칙에서는 우리는 하나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왜 버지니아 주에서 침례교인들이 이렇게 박해당한 걸 이 사람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76년 6월에 버지니아 주는 새로운 헌법과 함께 버지니아 주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걸 이제 채택을 했어요. 권리장전, 영어로 Bill of Rights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건 국가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적 조치를, 그걸 권리장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국가에 그런 헌법이 있는데 많은 경우 국가가 개인을 탄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 탄압을 받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이와 같은 이 법적인 조치를 권리장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버지니아주 권리장전 이걸 이제 만들 때 제임스 매디슨이 이제 등장을 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 즉 우리가 창조자께 지는 의무, 종교는 창조자에게 지는 의무, 또 그것을 이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은 오직 이성과 확신에 의해서만 지도될 수 있으며 강제나 폭력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이걸 어디에, 버지니아 주에, 여기 권리장전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성공회가 국가교회로 법적인 이와 같은 그 특혜를 누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버지니아 주에서 법을 바꾸는 투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776년부터 1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메디슨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완전한 정교분리를 지지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법을 만들어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버지니아주는 아직 국가교회가 있는 그런 주인데, 그래서 이 국가교회를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하는 걸 법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유명한 책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종교의 자유에 관한 기념과 항의, 제임스 메디슨이 썼는데 자기 이름으로 썼다고 하는 걸 밝히면 안 되니까 익명으로 저걸 쓴 거예요. 1785년에 여기에 15개 항목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쓴 거예요. 익명으로. 뭐라고 쓰냐. 첫째, 종교는 창조주와 개인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회개보고 할 그런 문제지 왜 국가가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이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느냐. 두 번째, 종교에 대한 정부 지원은 소수자를 압박을 한다. 그렇잖아요. 다 교회 세를 내갖고 하면 누구한테다가 성공회한테만 가니까 성공회가 다른 교파를 압제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세 번째 뭐라고 썼냐. 종교적 강제는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다 재앙이었습니다. 지난 15세기 동안 이 국가교회를 운영하지 않았냐. 가톨릭교회부터 시작해서 칼빈주의교회, 루터교회, 성공회, 뭐 그 다음에 여기 미국 대륙에 와서 청교도대교회 다 국가교회를 했는데 국가교회를 해보니까 국가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람들에게서 이 종교에 대한 건 관심을 빼앗아가고 국가교회를 해보니까 어떻게 거기 교인들이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않느냐. 이거 믿지 않으면 죽이는 일까지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가 국가 권력과 결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천주교의 종교재판소, 박해, 전쟁, 그렇죠? 이런 모든 일이 15세기 동안 국가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을 역사가 증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딱 쓴 겁니다. 네 번째, 진정한 종교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 정부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원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종교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의 토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도 다 소멸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익명으로 해갖고는 인쇄를 해갖고 버지니아주에 싹 뿌려버린 거예요. 이 제임스 메디슨이.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청원 운동을 하고 당시에 유명한 버지니아의 목사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윌랜드라고 하는 목사예요. 웅변가고 또 정치가고 또 목사고 이런 분인데 이 사람이 버지니아주에서 침례교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메디슨이 7년 전에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이라는 거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7년 전에는 워낙 반발이 커서 완전히 성공의 중심에 그와 같은 체제에서 종교 자유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제퍼슨이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독립전쟁도 하고 침례교인들이 이렇게 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자유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786년 1월 16일에 버지니아 의회가 드디어 종교 자유법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를 주 전체가 이렇게 합의해서 그래서 입법한 이와 같은 사례로 그 안에 이제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 제퍼슨이 이렇게 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신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강제로 억누르려 하는 모든 시도는 폭정을 낳을 뿐입니다. 위선적이고 비열한 자들에게 교회나 국가의 권력을 넘겨주면 그들은 이 권력을 종교 자체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적 예배나 모임 사역에 참석하거나 이를 지원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이후로 몸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종교적 의견이나 신념 때문에 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버지니아주 종교자유법이 드디어 의회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에서 폐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국교체제가 폐지가 된 거예요. 이제 성공에만 믿어야 된다가 드디어 폐지가 된 겁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종교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금지가 이제 완성이 됐고 완전한 종교의 자유가 드디어 저 버지니아주에서 이제 실현이 된 거죠. 그래서 150년의 투쟁, 예, 이걸 거쳐서 드디어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냐. 제임스 메디슨하고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헌법에 이걸 드디어 집어넣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주에서 이런 종교 자유법이 이제 입법이 돼서 버지니아주에서 이 국교회가 이제 철폐가 되니까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 13개 주 중에 가장 강력한 주가 버지니아니까. 자, 이런 가운데 헌법 제정회의가 열렸어요. 1787년에. 누가 헌법 제정회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임스 메디슨이 헌법을 만든 그런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헌법의 아버지를 누구라 그래요? 제임스 메디슨이에요. 그 제임스 메디슨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침례교인들이 그 당해든 그와 같은 그 고난과 핍박, 이들이 외치던 그와 같은 그 해방의 자유, 이게 머릿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돼서 1789년 13개 주가 비준 발효해서 그래서 1789년에 미국의 이제 헌법이 완성이 됐는데 미국의 헌법은 완성이 됐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명기가 안 된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그러면 국가가 커져갖고 또 국가교회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버지니아 주처럼 권리장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의 권리장전.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 자, 이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178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교 목사 릴랜드, 그 릴랜드하고 그다음 제임스 메디슨이 지금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로 나온 거예요. 의원이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면 침례교파가 이제 서로 나뉘니까 두 사람이 당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릴랜드하고 그 다음에 이 제임스 메디슨이. 그래서 릴랜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헌법을 지지하고 싶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권리장전으로 종교의 자유 그 조항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의원이 돼갖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권리장전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내가 후보로 안 나가겠습니다. 후보로. 그랬더니 제임스 메디슨이 내가 노력해보겠다. 이래서 둘이 합의가 해갖고 누가 나갔냐? 제임스 메디슨만 나간 거예요, 후보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제임스 메디슨이 자기가 한 말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하원 의원이 돼서 권리장전 초안을 마련해서 1791년 12월 15일에 권리장전이 비준이 되면서 12개 최종안 가운데 10개 수정 조항이 헌법의 일부로 나오게 된 겁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 이건 국가와 관련된 그런 일인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조항이 없으니까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또 억압을 해서 국가 교회를 만들고 하면 안 되니까 수정을 만든 수정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 가서 보면 The First Amendment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 미국 수정헌법 1조가 아니고 헌법 있고 수정헌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헌법은 그대로 있는 거고 수정조항을 만들었는데 그 수정조항 중에 첫 번째 조항이 여기 나와 있는 45개 단어예요. 45개 단어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의회는, 미국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 평화롭게 집회할 권리 그리고 불만사항의 구제를 위해 정부에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자유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1792년 12월 15일에 권리장전, 미국의 헌법의 수정조항 제1조를 해서 딱 헌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제임스 메디슨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침례교인들의 이와 같은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여기 그림에 적혀있는 45개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째, 국교 금지입니다. 미국의 의회는 국교를 정할 수 없다. 미국의 모든 주는 국교를 정할 수 없는 거야. 너 이것만 꼭 믿어라 하는 거. 왜 그래요? 매사추세츠 뉴잉글랜드에서 봤잖아요. 청교도들이 국가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 탄압했나. 버지니아 저 밑에서 또 국가교회, 이번에 뭐예요? 성공회를 국가교회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탄압을 했나.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국가교회, 그거를 형성을 해서, 그래서 이 국가교회 다수가 소수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성경대로 믿기 원한 그런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 예, 이것이 정교분리의 핵심입니다. 정교분리의 핵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는 종교의 자유로운 실천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각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 종교를 믿고 신천한 방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침례교인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장로교인들은 저렇게 예배드리고 천주교인들은 저렇게 예배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말아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난 이런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런 교회 하면 되는 거지. 정부가 나서서 하라 말라 할 그와 같은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조항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립을 해서, 그래서 1791년 이후에 미국이 정교분리를 실천하면서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미국 헌법을 근간으로 해서 헌법을 만드니까 자연히 뭐가 들어가요? 정교분리가 들어가고 양심의 자유가 들어가고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고, 그렇죠? 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헌법에 명기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걸 배워서 1948년에 제헌 국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면서 다 저거 집어넣은 거예요. 모두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온 거다. 미국의 헌법. 그 헌법을 누가 만들어요?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메디슨 만들고, 이 두 사람이 그걸 만들도록 만든 그 뒤에서 후원해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침례교인들이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딱 두 단어. Soul Liberty, 영혼의 자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자유. 이 영혼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거.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침례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제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말 중에 가장 많이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 우리 교회는 영혼의 자유. 우리 교회 오든지 나가든지,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 우리 교회 안에 헌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설명했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 그럼 그렇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자유, 그렇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요? 자유는 거저 얻는 게 아니구나. Freedom is not free. 그래서 스위스 재침례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메노 시몬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면서 존 스마이스, 토마스 헬리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지금 저기 미국으로 넘어가서 로저 윌리엄스가 등장을 하고 최초의 침례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버지니아로 내려와서 이런 거대한 그런 그 침례교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침례교인들이 미국에 자유를 가져다 줬는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하나님이 이 침례교에 얼마나 큰 부흥을 줬는가. 말씀드렸듯이 1638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침례교회가, 그 전에 청교도니 모두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500년이 지나서 모든 판도가 다 바뀌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침례교회, 미국은 침례교 나라, 미국은 자유의 나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자유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 자유. 트럼프가 돼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Religious Liberty, 종교의 자유.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화당은 종교의 자유, 이걸 주장하는 거고, 저 반대는 그 반대를 위해 종교를 속박하고 양심을 속박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는 영혼의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왜 그것이 나오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여기 나오는 그 리버티, 그걸 얻기 위해서, 소울 리버티,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는가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